자, 그럼 오늘 본문 낭독.
본문은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이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나오미하고 이제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 빈곤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수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그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첫 장면에 그것을 그것을 이제 첫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 전에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굉장히 시사적인 첫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와 룻의 고생은 다 끝났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오미의 2장 1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그랬어요. 그 유력하다는 말은 그 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이분의 도움을 받겠다,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렇게 이제 막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에게 룻이 가서 내가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겠다, 그걸 그냥 허락해달라 그러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아니 뭐 이삭 죽기 위해서 모압에서 그 고생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하나님 이제 많이 그 돌봐 주셔서 이렇게 흉작이 다 끝나고 이제 풍년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삭을 주어야겠다 이거죠. 보아스의 이름이 언급된 다음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보아스 유력한 사람, 재산 있고 마음씨 좋고 이 타운의 어른이시고 또 친족이고 그러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삭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삭을 주겠다니 웬 말이에요. 보아스가 쌀가마니를 가지고 나오미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야 이 스토리가 매치가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동네 사람들이 뭐 이들에게 뭐 참 왔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기 모압에서 그러니까 한동안 푹 쉬십시오 하고 뭐 쌀가마니 한두 개 갖다 줬다든지 뭐 이래야 좀 말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동민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 굉장히 반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룻이 이삭을 주스로 갔다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은 동민들이 그들에게 뭐 다만 뭐 한 달간이라도 뭐 일주일간이라도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원래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떡집의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있다고 치면, 내가 약자 입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가 그래서 나에게 뭐 그 하다 이 쉽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베들레헴의 동민들 흉작에서는 풀려났다고 할지 몰라도 그저 아직까지는 근근히 먹고 살면서 회복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격이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들에게 양식을 막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분주한 추수 때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까지 신경 쓸 게 없죠. 뭐 새벽부터 나가서 추수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뭐 끼니까지 당장 먹고 사는 일까지 돌보지는 못하는 것이 막 우리들의 마음은 있더라도 우리들의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막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란 무엇인가? 인도 문제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미하고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착을 했죠. 사실 룻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도착했다는 말을 아주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식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룻의 경우에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니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절의 투신을 한 사람이 없고 그 같은 그 고결하기 그지 없는 갸륵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그들의 일이 좀 순조롭게 풀려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과 동행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좀 이렇게 어리둥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민도 가고 사업도 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기대한 응답이 없을 때 회의를 느끼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은 것인가? 공연히 일을 시작했나 보다. 뭐 이렇게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청하고 싶은데 그 용기가 안 나죠. 꺼리게 됩니다. 아니 뭐 전에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이분인들 뭐 특별히 들어주시라. 뭐 그래서 더러는 또 격려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금식하십시오. 뭐 헌금 많이 내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보죠. 뭐 이것저것 방법 해보지만 결국은 그것도 잘 안 될 때 그만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식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축복에 이르는 이 인도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 좀 우리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많죠.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뭐 빨리 이게 해결되겠는데 뭐 자꾸 기다리라. 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뭐 이러시니까 뭘 좀 빨리 이뤄주시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일이 척척 안 되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 뭐 이런 거 안 돼. 무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무슨 금식이나 우리의 어떤 뭐 급한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에너지에서 흔든다고 해서 흔들어지는 보좌라면 그게 하나님의 왕권의 보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속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삭죽기예요. 아 이것도 우리하고 이게 생리가 안 맞죠? 아이 쌀가마니를 주소라든지 뭐 이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배워 하나님의 스타일을 익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런 방법과 하나님의 스텝에 나의 보조를 맞추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이 드려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원하니까 그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갖고 마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뭐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과정이 그런 과정인데 풍작의 땅에 와서 이삭을 짓는다. 이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농사를 짓는다는 몰라도 다른 사람 추수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 짓는다. 이거 얼마나 따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단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삭 짓는 일을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데까지 가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 이삭을 실제로 줍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잡힌 과정입니다. 근데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뭐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이 룻이 어떻게 우리와 참 다르냐면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했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뭐 사도신경 뭐 매주 그냥 낭송하고 읽고 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그런 삶이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아주 작고 사람들이 뭐 거의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들부터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우리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섭리를 극히 작고 겸비한 일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런 거 자꾸 피해가지 말고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뭐 맞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결심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하고 해서 뭐 갑자기 출세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종전에는 뭐 매해 헌신 예배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단님에서 헌신 노상하죠. 근데 뭐 보면 꼭 같아요. 달라진 거 있어요? 헌신 예배하고 할 때는 좀 뜨겁겠죠. 그 다음에 뭐 교회 출석하는 뭐 그런 성적이 좀 나아졌겠죠. 그것도 교회 헌신하라는 얘기죠 대부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쳤으면은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이 이렇게 거쳐가야 할 단계를 내가 밟아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신뢰를 거듭하면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처럼 고결한 신앙 고백을 한 룻마저도 당장 뭐 부자가 되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삭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일에 그신 충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몇 발씩 끼어가지고 저 마지막에 있는 결론부터 가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계적인 인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요. 이 룻이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 무대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과정을 밟는 단계에서는 처음에 그것을 택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다 설명해 버리신다면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그쪽으로 다 달려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밭에 나타날 거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모압 땅을 떠날 때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은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는데 아 그 친족을 만나서 나는 재혼하게 될 것이고 나는 나야말로 유지가 돼서 벼락 출세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알거나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어느 누구의 밭으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죠.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뭐라 하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그 밭에 갔더니 보아스가 마침 거기 일꾼들이 일하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됐어요. 우연 같고 마침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룻을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느냐? 뭐 보아스가 와가지고 딱 룻을 보니까 아주 젊은 여자고 이국적인 뭐 좀 매력도 있고 뭐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금방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먼저 인도하시고 거기서 보면 어찌 보면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연한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베들레헴에 와서 또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룻이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몸으로 드러냈어요. 2절에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모르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짓겠나이다. 추수밭으로 나간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배를 골아야 됩니까?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추수밭으로 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 있기를 바란다. 여호와를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고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좋게 보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족관계였고 재산가였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룻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다 채우시고 아주 풀리 된 것을 이렇게 건네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백을 남겨두시느냐? 우리가 채워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백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인도를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상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든지 뭐 신뢰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의 경우에는 이삭을 줍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나중에 가서 이제 보아스와 이제 인연이 결정이 되죠. 근데 그때 가서 또 변수가 생기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가까운 친족이 서로 이렇게 돕게 돼 있으니까 그 문화는. 그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고 지금 이 룻이 지금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그 뒤틀려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국은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이 인도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슨 엄청난 꿈을 꾸고 뭐 일사천리로 일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들의 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실 때 그것이 커가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잘한 꿈을 가지고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뭐 믿습니다 주여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항상 크죠. 뭐 작은 거 놓고서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매우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성취하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 한 기자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소위 말하는 큰 뜻을 품고 뭐 큰 비전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교만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 때문에 큰 것을 꿈꿔요. 그래서 말은 정당화시키죠. 하나님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두세요. 큰 일은 사람들 알아주죠. 작은 일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거냐? 큰 일을 주시기 전에 작은 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 머무는 시간의 때는 엄청 길어요. 그저 광야에서 만나 하나 먹고서 그냥 계속해서 오래 살기도 하신다니까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류의 땅에 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았다면 광야에서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하고 하나님의 길에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스타일이 싫다고 그러고 애고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런 망언들을 했으니까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뭐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셉의 전생애가 여백으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가정총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바로 총리가 된 거 아니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아 그다음부터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변수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철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뭐 여러 해를 살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서 풀려나서 총리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 보람과 큰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실제로 작은 일에서 느끼는 감사와 감격이 내가 형통했을 때, 크게 됐을 때 느끼는 감사와 감격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루시 나중에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뭐 그야말로 거기서는 뭐 똥똥거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뭐 배골치 않고 행복하고 다 누리고 없는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때 정말 감사했겠죠. 모압에서의 삶을 그 쓰라린 빈곤의 삶, 그 고통의 삶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처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술 때 그 감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배가 고라본 사람만이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알죠. 하나님이 굶은 나에게 내 손에 이 이삭이 이 보리가 잡히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방인이거든. 나는 여기에 아무도 모르고 나는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남는 옷을 걸치고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비천한 자로서 한마는 여인으로서 와서 이렇게 내 나에게 이삭을 주시다니 비록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죽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뭐 그때 그걸로 밥 한 그릇 해먹는 것밖에 더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는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더 나았겠죠. 모진 세월 이후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같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이 헐벗게 하시고 일이 안되게 하시고 꼬이게 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빈손이 되어봐야만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빈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손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이상으로, 자기의 기억으로 그거 다 채워지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 안 하죠. 이거 다 내 손으로 한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손으로 이거 다 버는 것이지.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셨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일생 전체를 훑어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었어요. 오병이어 그 뭐 보리떡 다섯 개, 그 다 말라 빠진 그 생선 두 마리, 그 어느 한 소년의 그 어른 것도 아니에요 분량이 한 소년의 그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그거.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렸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어병이여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잡고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그 4천명, 5천명 먹여주셨지만 그게 애들, 뭐 부녀자들까지 다 합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죠. 기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고 있는데 어쩌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왕자라고 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구주라고 보내신 자기 아들에게 그처럼 그 손이 비게 하시고 그처럼 행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오병이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이삭을 붙들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심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작은 것에서 위대한 것을 창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있던 여자가 있었죠. 그 시로 페니시아 그쪽 족속인데 그 헬라 여자였습니다. 그분이 예수께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제발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애가 정말 처절합니다.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아이를 갖다가 그냥 뭐 너무나 괴롭게 하고 좀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속수한 말을 하셨죠.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먼저 치유해야 돼. 너희들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우리 같으면 울컥해서, 아이, 이 사람이 뭐 유대인, 무슨 뭐 구주야, 뭐야, 뭐 그런 거 뭐 욕하고 나갔겠죠. 인종차별한다고 요즘 같으면 쑥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정말 가슴에 찐하게 울리게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됩니까? 올소이다마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러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 아이들 자녀들까지도 그 뭘 먹는데 시큼 먹는데 거의 뭐 부스러기 또 없지 않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격을 올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사실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이 작은 존재들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놀라워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고 예수님 또 다른 케이스에서 놀라워하시고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감동과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즐거워하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고 구호도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감동 받으셨습니다. 감동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빵 부스러기, 저는 그거 먹겠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가 아셨다. 예수님은 그런 겸비한 믿음의 자세를 큰 은혜로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유대인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고 그 유대 언약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프라이오리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있을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의 우선순위까지도 양보하셨어요. 그것을 보유하시고 헬라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큰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격에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비록 자신이 받은 소명의 우선순위를 제쳐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낮고 비천한 자에게,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은혜로 임하십니다. 루시 이삭을 죽으러 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죽는 작은 이삭의 수혜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무슨 큰 봉사나 뭐 큰 헌금이나 뭐 무슨 큰 희생을 하겠다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뭐 주님 섬기겠다 뭐 어쨌다 그럴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크게 일하세요 이렇게 부추길 것도 아니죠. 우리가 뭐 큰 대자 좋아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대행께 심령 대부흥에 뭐 대신방 뭐 잔뜩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원하시냐면 작은 이삭 죽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주면서 하나님께 심히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크게 깊이 감사하셨듯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우리들이 처음에는 사실 작은 이삭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뜻이 깊으신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아주 심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하나님 더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죽기라는 작은 그 천한 일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삭 죽기가 없었더라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거나 뭐 하나님 위해서 뭐 드러나게 봉사할 것도 뭐 없다고 생각될 때 루시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한 일이 이삭 죽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가 창피한 일이에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작을 이삭을 죽는 나를 보고 뭐 존경한 사람도 없고 칭찬한 사람도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자존심 완전히 내놓고 부끄러움을 견뎌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천한 일로 냉대를 받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진행시키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루스의 이삭 죽기는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스의 이삭 죽기가 보아스의 시선을 누대께 끌게 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삭 죽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